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또 너무 반가운 분입니다. 방송계의 선배님이신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분 하면은 열심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네. 근데 열심이 독이 되기도 했고 은혜가 되기도 했다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잘 아시는 분이 나올 겁니다. 오늘.
네. 이분이 또 남편분과 방송에 나오셔서 네. 사연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윤영미 아나운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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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SBS를 네. 오래 다녔잖아요. 네네. 서울 요 앞에 네네. CBS도 자주 들렸었고 네네. 또 CBS 아나운서들하고도 친하고 네네. 이쪽에 점심 먹으러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예. 네, 굉장히 여기야 뭐랄까요 친정 온 것 같은 그런 아, 그래요? 느낌. 또 우리 주영훈 MC하고는 네. 제가 저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또 오래 했고 그 전에 제가 진행하던 아궁이라는
네,
방송에
아궁이도 같이 오래
고정으로 오래 하셔서 네, 저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죠.
SNS 친구기도 하고
예, 예. 예.
서로의 근황을 잘 알고
네, 있는. 네, 네, 네. 매일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가 좋은 점이 네. 늘 매일 일상을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 친근합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 진짜 아나운서
아. 아, 그럼요.
중에서도 목소리가 진짜 최고
제가 아나운서의 선생님이죠.
그렇죠. 아, 많은 맞아요. 후배 아나운서들도
가르쳤죠.
가르쳤잖아요. 김주희 아나운서 같은 분도.
네, 오상진도 가르치고 문지혜 아, 가르치고.
아, 주로 외모가 좋으신 분들을 많이 가르쳐주셨네요.
네, 들 사람들을 가르치죠.
아하. 그러니까 연기로 따지면 장동건, 정우성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런 거. 연기파
보는
배우
눈이
말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러시네. 아니, 저 오늘 작가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오늘 여기 우리 새롭게 해서 출연하시려고
네.
뭐 큰 중요한 스케줄을 비우고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뭐 이제 그 세상 방송에 나가서 예. 하도 돈돈돈 해서 돈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네.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돈을 쫓았으면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필요한 거죠, 다만. 네. 아, 오늘 이렇게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예. 좀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예.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 어떤 일을 맡았는데 갑자기 네. 500만 원짜리 일이 또 왔어요.
예.
그럴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 포기하고 500만 원짜리를 덥석 물면 네. 그때는 좋을지라도 나중에 예. 이게 굉장한 그 문제가 되고 예, 의리라는 예.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100만 원인데 저쪽에 2천만 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커도? 안 되죠.
아, 그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얼마짜리였어요?
2년에.
오늘 얼마짜리였어요?
새롭게 와서 출연을 모르고 출연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가늠이 안 됩니다.
아, 여기요?
네.
여긴 뭐 그지 우정.
지금 갑자기 제작진들 되게 부담스럽게
은혜.
예, 은혜. 봉투에 은혜 크게 썼어. 지금
제가 주영훈 씨 옆자리를 예, 노리고 왔습니다.
지금 그니까.
알겠요.
아니면 그냥 오늘 옆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아, 근데 다른 행사가 있는데 취소하시고. 네.
아유, 당연히 와야죠. 왜냐하면 세상 방송 할 때는 예. 뭐랄까 신앙 얘기 이런 걸 마음껏 못 하잖아요. 물론, 네. 물론 제가 뭐 날라리 신자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예,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그 하나님 얘기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긴 믿나 봐요. 예, 늘
오늘
마음이
여기 나오셨기
예,
때문에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세상의 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몇 배의 네. 감동과 또 은혜와 아멘.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뭐 많은 방송에서 이제 목사님과의 뭐 연애 이야기도 나눠주셨고
네.
그래서 뭐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윤영미 아나운서 본인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영접 변화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게 참 저는 뭐 특별한 계기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는데
네.
홍천이 굉장히 그 시절에는 시골이었어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저희 집이 이렇게 그 또랑 개천 옆에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유치원이 있었어요. 교회 병설 유치원.
예.
거기를 제가 다녔거든요.
예.
그냥 교회 유치원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외삼촌이 또 그 시골 교회 농촌 교회를 섬기는 아주 유명한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 제천에서 그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일본에서 양재 기술, 뭐 또 그 양계 기술 이런 거를 그 들여와서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아주 헌신적인 유명한 좋은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우리 삼촌이. 그래서 또 방학 때 되면 그 제천에 가서 그 목사님 댁에서 방학을 메뚜기 잡고 막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 그 밥을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그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밥을 먹고 자기 전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저는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에 젖어서 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한샘여중이라는 크리스찬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또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을 성신여대라는 가톨릭 대학을 가게 되면서 또 그냥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접해지게 됐고 대학교 때 제가 CCC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CCC 내 LBS라는 방송반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꿈이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그냥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서 제가 LBS CCC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한 몇십 명 정도가 있었는데 오로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저를 얼마나 잘 품어줬는지 몰라요. 다 기도하는데 저만 그냥 멀뚱멀뚱만 딴짓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캠퍼스에 가서 뭐 어떤 방송제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게 참 왜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물이 빠져나가지만 그 물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어떤 그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것이 저한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그냥 엄마는 그때 충현교회를 다니시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게 저한테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나운서를 꿈꾸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춘천 MBC 아나운서로 들어가게 됐고 춘천 MBC를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 아나운서 시험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고 키도 작고 뭐 학벌도 그다지 내세울 게 없었고 집안도 그렇고 뭐 별로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아나운서 시험에 1년 연속 계속 10번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1000대1 정도 됐었거든요.
경쟁률이 엄청나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는 뭐 5000대1 막 이렇게 되고 했었으니까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았고
정말 어렵네요.
그때도 1000대1 가까이 됐으니까 제가 뭐 될 만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되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별로 교회도 잘 안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아, 제가 아나운서 되면 너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춘천 MBC 사장님께 이제 편지를 쓰게 돼요. 네. 또 그런 지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렵었어.
예, 제가 아나운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노력을 해왔고 그 시골 그 홍천 국민학교에서 제가 그 3학년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해왔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뭐 청량리역에서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하철역 역장님한테 찾아가서 왜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궁금하다 여쭤봤더니 역장님이 위험한 공간이어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여자가 방송한 역사가 없다 역장님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고3의 신분으로 청량역에서 최초로 여자 목소리가 나간 게 저였어요
소름
이제 그런 어떤 히스토리도 있었고 그 춘천 MBC를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혼자 춘천 MBC를 찾아가서 그냥 여자 아나운서를 무작정 만났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춘천 MBC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런 사연도 있었고 사장님께 편지를 써서 저의 어떤 이력서를 10장을 등기를 붙이고 사장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고 강원도 사람만 뽑는다는 거를 저를 예외로 해주셔서 제가 춘천 MBC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뭐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춘천 MBC에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춘천 MBC에서 5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였냐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텔레비전 화면에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저를 볼 수 있게끔 서울로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면서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이미 나이가 서른이 넘었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를 서울로만 옮겨주신다면 정말 저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기복 신앙인 거죠, 사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 응답도 없었는데, 1991년도 3월이 됐는데, SBS가 개국을 한 거예요. SBS가 개국을 하니까 신입 아나운서 갖고는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력 아나운서를 뽑게 됩니다. SBS가 여의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력서를 넣게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번으로 합격이 됐어요.
와.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 제가 SBS의 문을 연 개국 공신 아나운서가 됐죠. 손석기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개국 그 멘트를 한 아나운서가 돼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의도동 31번지 SBS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103.5MHz SBS 방송을 시작합니다. 짠짜라 짠!
그래서 개국 시작됐군요.
네. 오, 장관 와서 뭐 버튼 누르고 그런 역사적인 그 방송을 제가 하게 되면서 SBS에 이제 그 여의도에 좀 감격적인 제가 입성을 하게 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입 아나운서를 뽑아도 뭔가 선배가 있어서
그렇죠.
선배로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입 아나운서
뽑은 거죠. 그러니까 1호 아나운서네요.
네.
1호가 많으세요. 그 야구 중계에도 최초로 한 여자 아나운서.
맞아.
그렇죠.
최초가 굉장히 많으신.
제가 뭐 전 세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
프로야구 캐스터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SBS로 그렇게 왔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그 어떤 소외된 아나운서랄까요?
왜요?
뭐 계속 못생겼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시술에 도움도 많이 받고 아니 제가 이제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60이 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외모가 훨씬 더 빛이 나고
지금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되시군요.
제가 예순이 됐죠.
네, 그렇죠. 와.
아니 근데 제가 못생겼다기보다는 워낙 다른 아나운서들이 출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쳐져 보였었어요. 그 진짜 먹고 살려고 SBS는 민영 방송이기 때문에 늘 자를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구 중계를 했는데 거기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SBS에 와서도 처음에는 이제 너무 거기 도취를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있었던 게 그 농촌교회를 섬기던 그 엄태성 목사님, 저희 외삼촌께서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만재 카피라이터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신앙서적으로 유명한 책이었었습니다. 그분이 왕초보 신앙인으로서 간증집을 낸 책이었어요. 얇은 책인데 아주 쉬운 책이었어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근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외삼촌이 그 책을 저를 주시면서 네가 이 책을 읽고 온누리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너한테 딱 맞는 교회다. 왜냐하면 아주 그 뭐랄까 새로운 개념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용재 목사님도 그렇고 단상도 없고 목사님 막 가운 입고 막 헌금 이렇게 걷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찬양도 그랬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너한테 딱 좋은 교회니까 이 책을 읽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네 발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막
쪄낸 찐빵.
세상에서 막 쪄낸 찐빵.
예. 그러니까 막 쪄낸 찐빵이었던 것 같아요.
찐빵. 찐빵인데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투로.
제목이 벌써 와닿네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제가 온누리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부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진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도 입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되고 SBS의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야구 중계는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소외된 아나운서로서 뭔가 각인을 좀 시키고 싶어서 뭘로 제가 좀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뉴스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한 걸 좀 해보자 해서 선택한 게 야구 중계였는데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살이 거의 10kg가 빠지고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쵸.
혼자 그거를.
여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야구에 대해 잘 모를 때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전문 용어도 많이 알아야 맞아요. 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물론 뭐 해설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근데 예, 정말 그 너무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방송국에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혼자서 그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뉴스하고 뭐 오후에 퇴근해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를 들여다보는데 왜 치고 왜 제가 돌아오는지 몰랐어요.
아, 야구 야자도 몰랐군요.
그렇게 1년 하다 보니까 살이 10kg가 빠졌어요. 그때 생긴 쌍꺼풀이에요 이게. 수술한 게 아니라.
어머 잘 됐네요.
네. 하나님께 그때부터 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형을 시켜줬어요 다이어트를.
이게 사실은 쉬지 않고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종무 선수 이종무 선수 지금 3할 2푼 5리 지금 타석했습니다. 초구는 쳤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쳤습니다. 안 돼요 없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해줘야 돼요.
3루에서 뭐 1회 3루 돌아서 뭐냐
뜁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계속 뭐 카세테이프 돌리고 따라하고 체크하고 야, 이게 기록하는 게 그때 막 그 약자 영어로 된 걸 계속 맞아요, 맞아요. 기록하면서 말로 해야 되고 맞아요. 들여다봐야 되고 인터컴으로 PD하는 거 들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생중계니까
또 생중계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4시간 가까이
네 4시간 가까운 시간을 계속 목, 긴장인 상태로
목이 막 예, 쉬고 거의 끝나면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예, 탈진
선수보다 더 탈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 춘천에 사실 때 어머님의 기도에 결국 응답을 받으셔서
그렇죠
서울에 있는 새로 개국한 방송국의 1호 아나운서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상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은 응답으로. 진짜 예, 제가 요만큼 기도하면 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배우자 기도는 안 하셨나 봐요? 어떻게 어떻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남 목사님 어떻게 네,
하나님
아니 뭐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들 알죠.
네, 목사님 만나신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을 교회에서 뵌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온누리교회를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갔잖아요. 네. 갔는데 저희 이제 수은에 그 두란노 다니는 두 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네네. 예,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두란노에 괜찮은 네. 총각이 있으니까 만나볼래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아나운서로서 노처녀 아나운서였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안 만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왜냐하면 그 사자 붙은 사람만 주로 선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사, 검사, 무슨 뭐 어디 대표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이제 졸업 앞둔
그렇죠. 몇 뭐 이렇게 부자 남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주로 이렇게 선을 봤는데 그냥 대기업 다니는 사람조차도 선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 네. 그런데 하물며 두란노?
집 두란노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 죄송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독교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편감으로서는 생각을 안 해본 정도의 직업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사자들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사자?
아, 그래도 제가 그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못 만나겠더라고요.
아, 신앙이 없어서.
예. 아무리 뭐 부자 남자군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겉도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계속 결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때 할 때 하나님 신앙도 좋고 조건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네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네. 근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 합정동 쪽인가에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예. 혼자 사는데 야구 중계를 했잖아요. 예. 그때는 야구 중계만 하면 하나님 저 야구 중계만 죽어도 좋아요. 막 그랬거든요. 야구 너무 야구 중계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좋아서? 목표였으니까. 제가 세계 최초의 야구 중계만 하면 하나님 저 죽어도 좋으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예. 했잖아요. 예. 했는데 외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예. 막 우울감이 밀려오고 예. 그래서 강변도를 혼자 운전하고 이렇게 이촌동 쪽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저녁에 예. 그 아파트의 저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 남편이 막 청소기를 돌려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엄마들이 막 이렇게 저녁을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파트에 이렇게 보여.
보이죠, 보이죠.
근데 나는 운전하고 광변도로 이렇게 가는데 눈물이 칙 나는 거예요. 35이 됐는데 나는 그 약간 무덤 같은 내 원룸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깜깜해. 예, 그리고 예.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
예, 지독한 외로움이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남자 후배들을 맨날 불러내갖고 소주에 삼겹살 먹었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날 남자 후배들이 선배님 좀 민폐 좀 그만 끼치고 시 좀 가요. 제발 그만 좀 불러내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들 불러내니 애들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 다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 오후 6시, 7시에 혼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외로워서 제가 청하 이런 걸 사갖고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잤어요.
혼술 네, 하시고.
예. 예. 너무 이렇게 맨정신으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진짜 못 살겠어. 야구 중계도 다 하고 이제 목표도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고 어디 만날 사람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하나님 정말 신앙도 좋고 뭐 저기 조건도 좋고 이런 사람 이제 다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이제 신앙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사람을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그 기도를 했네.
그 기도, 배우자 기도가.
배우자 그 기도를 들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 좋은 사람 조건 좋은 사람을 달라고 할 때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술 먹고 내가 하나님 그냥 신앙 좋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금방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아니,
청하가 웬수네.
도대체 오랜만에 두 주님을 섬기는 분을 이렇게 잊으신 분이신가요?
아니 진짜 그러니 그리고 금방 두란노에 그 언니가 이제 그 우리 두란노에 그런 네. 괜찮은 총각이 있는데 네. 소개받을래? 그래서 네. 무시했어요 제가. 네, 네. 무시를 하고 며칠 후에 온누리교회에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예, 예.
내가 생전 안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날 기도를 하러 이렇게 오후에 갔는데 무슨 집회를 하느라고 교회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본당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만 생각하는데 그 언니가 두란노가 반포대교 위에 있다고 예. 한 얘기가 생각이 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차를 이렇게 몰고 두란노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지금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죠, 지금.
그래서 차를 세우고 두란노 1층을 문을 이렇게 딱 열었어요. 예. 그랬더니 가스펠이 쫙 나오면서 빵 굽는 냄새가 확 끼치면서 커피 향이 확 나는데 갑자기 딱 문인데 눈물이 또 쫙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날 마음이 되게 곤고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언니를 다 불러내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언니 나 외로워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 됐는데 우리 남편이 축구공을 이렇게 탁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예.
축구공을 탁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 너무 해맑은 남자 한 명이 그때 머리 숱이 되게 많았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누구 때문에 빠진 거죠? 예, 지금
서광이 이렇게 왜
와, 와.
아니 진짜 왜 예수님 사진 뒤에 어떤데 이렇게 예, 비치는 예, 예. 거 있잖아요.
후광이 예, 예.
후광.
네, 네.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한 남자가 잘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문을 유리문을 탁 열고 이렇게 딱 공을 들고
슬로우 들어오는데 슬로우야 슬로우
반했네.
저 사람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언니가 어머 이리, 잠깐만 여기 앉으세요. 네. 야, 내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저 남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어그러네.
야야야.
그래서
커피 향과 빵 굽는 향 사이로 후광을 입은 남자가
와, 도깨비
그것도 그 미남이신 분이.
드라마처럼. 네.
그래서 내가 두란노 다니는 남자를 무시했잖아요, 솔직히. 네, 네. 돈 못 번다고.
당시에. 네.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앉았고 그 언니가 둘이 얘기 좀 해. 나 바빠서 올라갈게. 이래서 앉아서 얘기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수화로 봉사하는 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네.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봉사를 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랑 굉장히 과가 비슷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제가 굉장히 세상적인 여잔데
봉사 많이 하고.
우리 남편은 그때 그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센터를 짓고 자기는 선교사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서로의 비전이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결과론적은 그렇지만
네, 네, 네. 그런데 근데 저는 남편의 그 얼굴에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람의 평안을 봤어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평안해요, 얼굴이. 네. 눈빛이 맑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애라는 걸 소위 시작을 예, 하게 됐고, 예. 제가 새벽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교회를 이렇게 가면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오늘 교회를 딱 가면 이렇게 조그만 요런 그 의자에 남편이 네. 거기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뭐 이혼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할 때 그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는데.
내용, 기도 부탁한 내용을 그대로.
예. 아. 예. 예. 네. 뭐 북한을 위해서 뭐 기도, 뭐 막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기도를 하지? 이런데 제가 이렇게 반하게 된 것 같아요.
반할만 해요.
그럴만 하죠.
예. 그래서, 아, 뭐, 돈이야 그까지 내가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
예 훗날 그 목사님 어떠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용미 아나운서 집사님 입장이었고, 네. 목사님 입장에서 비전이 같으니까 목사님도 네. 헛감을 보이신 거죠?
네, 네.
목사님은 뭐가 좋으셨대요?
그냥 자기와 비전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예.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예.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고 예. 그래서 결혼했는데 돈이야 내가 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의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솔직히 일단 목사님 그때 지금도 미남이신데 네. 지금 숀 코넬리가 닮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 딱 숀 코넬리 이렇게 예. 머리 밀고 수염 기르니까 예.
지금 그 당시 또 얼마나 젊은 시절에 미남이셨겠어요. 그래서
목사 출신 시니어 모델을 제가 좀 시키려고 하는데 네. 아직 제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예. 제주도에서 지금 농사 짓고 돌담 쌓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거는 제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제는 포기했어요. 제가 뭐 누구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뭐 그럼요, 수익을 그럼요. 주시는 거는 그럼요.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 만났던 많은 이제 가정들 네. 이렇게 뭐 부유한 집도 보고 이렇게 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집에 한 명을 주십니다. 여러 명이 없어요. 돈줄이 항상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자식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심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 줄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와서 깨닫는 거는 만약에 제 남편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갖고 있고 뭐 제 남편이 아닌 어떤 네. 진짜 뭐 무슨 건설 회사 대표 네.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예.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약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어서 네, 네. 제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만약 네. 그렇게 살았더라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그래요, 것 같은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역시 제가 기도해서 남편을 얻은 게 아닌가 예. 하나님 저한테 딱 정말 필요한 사람을 주셨다는 확신이 이제 와서 이 예, 오랜 세월을 예, 예. 겪은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시댁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참 많이 원망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 그 주변의 아나운서들의 시댁을 보면 무슨 예, 대표 회장님 예, 예. 뭐 아들 낳았다 그러면 진짜 뭐 무슨 명품 백을 사주고 외제차를 사주고 아파트를 사주고 막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시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못할까?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나한테 남겨주는 것이 없을까라고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돌아보면 우리 몰라요.
예. 예.
여기 오면 다 눈물 흘리고 그러죠?
물 한 번 드세요. 예.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지금이 아니라, 그럼요, 예. 당시에.
시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예. 신앙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유산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선물로 받았고, 예.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고,
예.
시아버지가 남편을 낳자마자 서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 아기를 원했다고. 예.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집회하고 할 때 교회 갈 때 정말 어려서부터 맨 앞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저희 아이들 그럴 때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다른 시아버지 같이 명품백이나 외제차나 아파트를 주시지 못했나라고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위대한 유산을 주셨다.
그러네. 그 어떤 네. 명품과 바꿀 수 없는 그럼요. 최고의 유산을, 값진 유산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아. 예. 아니,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냥 늘 뭐 계시다가.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그렇죠, 되었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렇게 노출된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나도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늘 어울리고 늘 직장 출근하면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와 그들과 함께 호흡하다 보면 기준이 아무래도 그들 눈에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현실로 집에 돌아왔을 땐 또 뭐 좀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랬었겠지만 결론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버님께서 최고의 유산을 남기셨구나라는 것을 느끼셨겠죠.
제가 뭐 웰컴 투 시월드인데 가서 뭐 시어머니 흉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네네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방송 가면 자꾸 네. 그 안 좋은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하면 방송이 안 나와요.
없으니까.
아. 좋은 얘기하면 방송이 다 편집되고 다 뭐 출연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험담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시어머니도 평생을 새벽기도 하시면서 아이들 위해서 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기를 기도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희 네.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정말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늘 지금까지 해오셔서 그래서 네. 유학도 가게 된 거예요. 돈이 있어서 유학 간 게 아니라 네. 예,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뭐하러 유학을 보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데는 사정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던 중요한 그 시기에 고등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건 뭐 네 맘대로 해라. 저는 정말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키웠거든요. 네. 고등학교 안 가겠다 그래서 그럼 가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또 뭐 거창 고등학교 가겠다고 그것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결국은 엄마 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엄마는 프리랜서고 돈을 벌 자신은 없다. 얼마를 벌지도 다음 달 얼마 벌지도 모르는 예. 상황에서 어떻게 유학을 보내겠느냐. 그러는 찰나에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하시고 예언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다. 시어머니가 보내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어머니 말을 믿어요.
예.
늘 결혼하고 지금부터. 그래서 그냥 그럼 저는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보냈어요. 예. 미국을.
오.
그래서 지금 12년이 됐거든요. 중학교 때 보내서.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너무 기적 같았어요. 매달 벌어서 매달 보냈어요. 돈을. 한 번도 돈이 남은 적이 없었어요. 통장에.
그러니까. 늘 일정한 어떤 정규적으로 받는 것이 없이
썼죠.
지금 말씀하신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12년 동안
예. 솔직히 너무 불안 초조했어요.
네. 그치.
진짜 돈 100만 원은 남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둘을 그쵸. 보내는데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좀 덜 필요했지만 엄청난 돈을 근데 솔직히 어머니는 하나님 다 해주신다 했지만 제가 벌었거든요.
아니 그렇지만 어머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찔러서 네, 네. 하나님이 니로 또 내려주신 거지 네. 그렇잖아요.
수고는 제가 했어요.
아 수고, 네. 아니 수고했지만 은행으로 찍힌 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찔러서 방송에서 입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다음 달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내지? 네. 왜냐하면 집세 보내야지, 용돈 네. 보내야지, 학비 보내야지, 그렇죠, 비행기표 그렇죠. 들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막 수억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떡하지? 뭐 고정 방송도 없고 아시다시피 네. 방송 출연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홈쇼핑을 해야지 뭐 광고를 찍어야지 네. 이래야 뭐가 좀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진짜 막 애들 우리 애들 굶은 적도 많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네. 막 안절부절하고 그럼 우리 남편은 늘 평안해요.
그렇죠.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니.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럼요. 목사님도
우리 아버지 돈 많잖아. 뭐 이렇게
목사님도 겉으로 그렇게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같은 쪽. 그 있었을 거예요. 걱정에 그렇죠.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에, 에.
근데 사모님 옆에서 그러시는데 그러게 나도 어떡하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여보 가서 버스 운전이라도 해야지 내가 가서 주유소 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그래서 실제 우리 남편이 택배 알바도 하고 예.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러다 예.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뭐,
나름대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한 내년 여름에는
졸업한다면서요.
끝나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뭐 인턴 취업도 했고 한 명은 지금 이제 미국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뭐 취업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예, 취업을 위해서 기도도 부탁을 드려야 돼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기적같이 제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은행에서는 돈을 꿔도 사람한테 돈 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네. 사람한테 네. 돈 꾸면 그게 얼마나 추해요. 그죠? 근데 사람한테 돈 꾼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간당간당하게 그 학비를 그 채우게 된 그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와우. 축구는 선수가 뛰지만 히딩크 감독을 우리가 왜 칭찬하겠어요. 그 남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선수로 안내를 내보냈지만 뒤에서 얼마나 선수들 자고 있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울고 지짐으로 인해서 그 전술과 그 기술이 선수들이 잘 뛰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선수가 내가 뛰었지 감독이 뭐 했어?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예,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합을 잘 맞춰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도 그렇지만 항상 네. 둘 뵈면 늘 열심으로 살아오셔서.
네.
오늘 제가 뭐 우리 작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늘 열심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참 하나님 주신 너무 그 열심이란 달란트다라고 네. 느끼지만 그 열심 때문에 본인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천성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열심으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지각결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경비 아저씨보다 먼저 학교를
오늘도 1등으로 오셨어요.
예.
그 누구보다 먼저 개인적인
약속 늘 성실하셨네요.
조차도 제가 방송사 생활할 때도 새벽에 나가는 방송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항상 남보다 한 시간 먼저.
예.
그다음에 제가 김포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예.
그때 대중교통이 없었으니까
예.
눈이 오면 방송국에 밤에 왔어요. 아침에
오셔서.
오면
차 막혀서 늦을까 봐.
예, 눈 오면 이제 뭐 좀 지각할까 봐 예. 밤에 와서 책상에서 엎드려 잤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예. 네.
지방에도 만약에 아침에 무슨 행사에 제가 사회를 본다 뭐 하면 네. 전날 미리 가서 여간방에서 잔다거나 뭐 그렇게 했고요. 늘 뭐 예를 들면 홈쇼핑 게스트를 한다.
네.
남보다 항상 두 시간 먼저 가서 공부하고 끝나고도 항상 뭐 미팅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지금 이날까지 방송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지독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하는 방송인이 된 거지 제가 뭐가 그렇게 뭐 예뻐서 뭐 특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하나 녹음을 하나 하더라도 남보다 10번 20번 더 해요. 괜찮다고 해도 아니야 한 번 더 들어볼게. 아니 다시 할게요. 또 할게요. 이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왜 사람들이 그 은퇴를 하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아. 자꾸 이렇게 몸이 좀 아파오고 뭐 갱년기라는 거 노화라는 거 이런 거 저도 겪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쉬엄쉬엄 해야 되고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성실하고 지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예.
늦는 사람 이해를 못했고
예.
왜 저렇게 게으르지?
예.
왜 저렇게 빨리 못 뛰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제가 용납을 못했는데
예.
이제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다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그렇죠.
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내가 너무 나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봤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저렇지? 그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나이 들어 생기는 어떤 지혜 이런 게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방송국은 보통 이제 경기를 잘 안 탄다고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방송국도 이렇게 뭐 감원 감축 뭐 이런
IMF 때 엄청났죠.
그래요?
그랬군요.
예, 방송국요? SBS 한 200명 정도 잘라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었어요.
예.
그때 둘째를 연년생으로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감원의 1순위였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이도 37이었고 예. 그리고 제가 별로 그렇게 방송사 아나운서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 왜냐하면 뭐 연속으로 두 번 임신을 한 상태였고 뭐 그다지 제가 중요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누가 봐도 아나운서실에서 명을 자른다면 내가 1번이었던 예.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그때 아마도 두란노를 그만둔 상태였던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매달려서 기도했죠. 예. 하나님, 저 잘리면 안 돼요. 저 잘리면 우리 식구, 바깥에, 뭐, 이제, 쫓겨날 판입니다. 예. 그리고 시댁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예. 뭐, 돈이 하나도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시댁도 뭐, 저 결혼할 때 거의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뭐, 결혼 자금조차도 제가 거의 뭐, 돼야 될 정도였고, 뭐, 그래서 저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하나님 저 10년만 더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예. 10년만 저 방송 더 해야지 저 잘리면 안 돼요라고 막 울며불며 기도했는데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벽이 다가왔을 때 끊임없이 두드리고 생각하고 또 길을 만들어라. 네. 네, 그러면 길이 나올 것이다. 벽을 문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엄마가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실패했을 때 항상 엄마 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로서의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계속 시험 보고 안 됐을 때 또 길을 찾고 편지를 쓰고 또 시험 보고 또 도전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또 길을 만들고 없던 곳을 또 길로 만들어내고 했던 게 엄마의 어떤 그 힘이었고 기도였던 것 같아요.